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죠. 이번 주에 금요일이군요. 오전 내내 1시간 단위로 손님들하고 목양실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시간이 됐는데도 오질 않아요. 제가 착각을 했나 싶어서 메일을 뒤져봤더니 날짜도 맞고 시간도 맞아요. 목양실 이제 자매님이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도 안 되고 30분이 넘어가고 뒤에 스케줄이 또 있는데 이상하다 하고 이제 속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무슨 늦는다고 전화를 준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바쁠 때는 정말 30분 단위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주지 않고 대책 없이 늦어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거의 30분이 훨씬 넘어서 1시간 채 안 되는 즈음에 목양실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자매님이 확인 차원에서 몇 시 몇 분에 약속 한 분 맞죠? 근데 이분이 그러더래요. 아, 그랬어요?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이제 방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털썩 앉았습니다. 이미 기다리는 어간 내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유쾌하지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대화를 하려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끝내고 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한 10분, 20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그만 일어나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또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바로 돼서 교회 지하에 1층에 내려가서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강병희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이분이 아주 난처한 표정을 하시더니 목사님 어떡하죠? 왜? 아, 이게 참 큰 실수를 했네요. 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지난주 광고도 안 나갔고 여러분들도 오늘 와서 처음 들었죠. 주보에 헌금 봉투 삽지도 안 돼 있고 그랬네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저도. 왜냐하면 저도 잊어버렸거든요. 저도. 강병희도 잊어버리고 송태근이도 잊어버리고 양재원도 잊어버리고 교육자가 수십 명인데 한 사람도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중요한 교회의 어떤 절기인데. 그리고 이제 목양실 올라와서 멍해가지고 앉아있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첫째는 교회에 죄송하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절기라는 것은 모헤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모헤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란 뜻입니다. 이거 사람이 정한 날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복을 주기 위해서 약속한 날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전에 그 사람끼리의 약속을 어겨도 마음이 힘들고 유쾌하지 않고 불편한데 정작 저는 이 교회적인 중요한 절기에 약속을 갖다가 하얗게 잊어버리고 사람이 약속 깬 것만 기분 나빠하고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는 송구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자, 우선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에 유일하게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다른 한 군데는 맥추의 절기라는 표현은 있어요. 근데 맥추절이라고 정확히 명시한 데는 오늘 유일하게 출애굽기 23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절기를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말은 기억하여 매년 행하라 그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맥주절에 담아진 첫 번째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란 말이에요. 레위기 2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본문을 띄워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 또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켰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절기는 아니에요. 누구의 절기죠?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뭐죠? 절기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는 정확히 그 주체가 하나님 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쓴 기록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보통 60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절기만 되면 세계 각처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250만 명이 몰려들어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 조그만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시 자체가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세계 각처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50만 명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약 25만 마리의 양이 희생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절기를 생각할 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제정하신 절기이면서 동시에 이 절기는 우리 큰 공연을 앞두고 보통 전날이나 며칠 전에 뭘 하죠? 총연습, 리허설을 해요. 절기는 마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반드시 동선이라든지 위치 이런 걸 다 연습을 합니다. 제가 그 동숭로에 그 극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착한 사람들이라는 연극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저 배우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연극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실수 같은 동작을 그대로 다시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배우들은 다 연습을 하고 맞춥니다. 마치 이 절기는 어떤 큰 마지막 날의 그 이벤트를 위해서 우리를 기억해 만들고 뭔가를 무장시키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희 때는 8년차까지인가 전역 후 8년까지는 5박 6일 동원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절반으로 줄었더군요. 2박 3일. 그런데 그 동원훈련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자기가 근무하던 부대로 복귀해서 영내 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기억을 되살려서 한 주간 동안 압축해서 똑같이 훈련을 받아요. 현역병들과 같이. 그런 일들을 왜 하죠? 어느 날 벌어질지 모를 한방을 위해서 매년 동원이 되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이가 들면 임방위로 빠지고 오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 모든 절기를 거의 축제 형식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최종적인 역사적 이벤트는 어린 양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결혼만큼 축제적인 날이 어디 있어요? 그날을 기억해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혹시 자기 결혼 날짜 잊어버려가지고 못 가신 분 계신가요? 혹 교통편 때문에 늦는 경우는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잊어버리는 분은 없어요. 아무리 건망증이 심해도 그날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하나를 세어가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절기는 축제 형식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맥추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절기의 계보를 잠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유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조건 유월절이 전제되지 않는 절기는 없어요. 그러면 유월절은 어떻게 생성된 절기인가? 아시는 대로 히브리 노예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지만 바로가 완고해서 듣지 않아요. 수많은 재앙을 경험케 해도 그 완고함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 재앙을 하나님이 기획하셨는데 애굽의 첫 것을 다 죽이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기획하셨습니다. 이때 옵션을 하나 걸죠. 단, 애굽 땅에 사는 모든 히브리 노예들의 가정은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에 흘린 피가 문방 인설주에 발라진 히브리인들의 집만은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지나갈 것이다 해서 모든 장자가 죽던 날 밤 히브리인들의 가정만은 그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그러죠. 또 한자말로는 유월 넘어간다 그 말이. 뭐가? 심판이, 저주가 어린 양의 피 흘린 대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연호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14일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로 치는 겁니다. 그날을 보통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기초인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러면 1월 며칠이 됩니까? 15일이 되죠. 한 주간 동안은 뭘 하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병자는 떡병자죠. 이걸 일주일 동안 먹어요.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일까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의 문제만은 인간의 가공이나 인위적인 노력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주간 동안은 그 맛없는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집안에서 자기 집에 청소를 합니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무교병 떡을 먹는 날 동안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즈음에서 무교절을 지킬 때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죠? 아버지의 집, 즉 자기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 환전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를 채찍을 만들어 휘둘러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청결케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어느 공동체든지 구원받은 공동체일지라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 끼게 됩니까? 안 끼게 됩니까? 복음의 본질적인 외 것들이 다 덕지덕지 이끼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을 애굽에서 끌어낼 수는 있었지만 그들 마음에 자리 잡은 애굽은 시간이 걸려요. 그것을 뽑아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의미를 나중에 결말전 가서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이렇게 무교절이 한 주간 끝나요. 그러면 바로 오는 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인데 이것은 모든 농작물 중에 첫 열매를 얘기합니다. 이 초실절은 맥추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일곱 안식일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일곱 안식일을 일곱 번 계수하면 며칠째가 되겠습니까? 77이 77이 아니고 49가 됩니다. 77이 49. 49일째는 그러니까 일곱 번이 한 번 더 겹치는 거예요. 이건 큰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평범한 안식일과 똑같이 할 수 없다 해서 플러스 원, 다음 날을 따로 큰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날은 며칠째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원 했으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기 속에는 세 가지 별명이 있어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여기 오는 다섯 오자를 얘기하고 순은 열순이에요. 50일이죠. 이렇게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왜 맥이냐? 이건 맥주 맥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맥은 보리 맥자예요. 그때가 바로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는 절기이다 그 말이죠. 근데 하필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는 절기를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는 그 떡을 떼어 놓아주시는데 그 떡이 뭘로 만든 떡입니까? 보리떡이에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양식이 보리로 만든 떡을 먹습니다. 그게 보리떡이에요. 볼품없는 맛없는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성경에 묘사하기도 했죠? 부활의 첫열매. 첫열매라는 말은 순서적이라는 말인데 첫열매라는 표현은 다음 열매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일까요?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일까요? 다음 열매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맥추절기 속에는 성도들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담아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그 소망만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성령님이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임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자리예요. 따라서 오순절은 맥추절은 오늘날 교회에 뭐가 되는 거죠? 예, 생일날이 되는 겁니다. 삼일교회 생일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생일날이 되는 거예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받아 사도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나아가서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몇 명이 회개하여 돌아옵니까? 3,000명.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그림이 구약으로 넘어가서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밤을 지나 구원받은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를 선두로 홍해를 건너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시내산 기슭입니다. 여기까지가 정확히 며칠 길인가 하면 50일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무슨 일을 경험하는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띄워주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다 같이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들이 최초로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임재하세요? 불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현현하셨습니까? 불같은 역사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이지만 성령의 임재를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토라,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율법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산기슭에서 무슨 짓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띵까띵까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돌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몇 명이 처단이 됩니까? 3,000명. 정확하게 3,000명이 죽습니다. 신약의 오순절 사건과 이 시내산의 이 사건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 앞에서 모든 인생은 3,000명에 대표하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그럴기 까닭에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죽어주셔서 신약의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사도들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몇 명이 살아납니까? 3,000명이 살아나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있었던 맥주절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중요한 구원의 선포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23장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제가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앞을 보실까요? 여기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네가 수고하여, 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절기는 광야에서 선포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어디로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는 현장은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죠?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5장을 띄워주세요. 본문을 좀 봐야 돼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들어갔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드디어 뭘 지킵니까? 예, 유월절을 지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 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까 설명한 그대로죠? 다음 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2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부터 당장 나타난 특이한 현상 하나가 매일 안식일 외에는 내리던 만나가 중단이 됩니다. 아니,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만나의 기적과 경험을 이스라엘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생각하면서 스스로 답을 한번 만들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만나를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수고하여 밭갈아서 거둔 곡식물을 자기가 거두어 먹는 게 좋아요? 어느 게 복일까요? 어느 게 복일 것 같아요? 맞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만나가 훨씬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러려면 광야로 다시 나가야 돼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려면 광야로 다시 나가야 돼요. 우린 지금 그쪽을 훨씬 많이 저분이 솔직히 얘기하신 거예요. 이왕이면 만나의 기적이 오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거꾸로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아직도 광야에 머물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라는 이 표현과 명령은 이미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나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의 명령은 이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으로만 내 임무를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 너희를 안내하고 이끌어드리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방금 확인한 바와 같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어요. 그리고 만나가 끝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자꾸 광야로 회귀하려는 신앙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만나의 기적을 달라고 기도해요. 보통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 뿌리고 땀 흘리고 거둔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복입니까? 그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일상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복. 학교를 매일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 것 자체에 감격이 별로 없죠. 그게 맞아요. 매일 학교 가는 게 감격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장기 결석하다가 오랜만에 가거나 저처럼 고등학교 중퇴했다가 복학하던 날 그 감격, 이거는 잘리거나 자퇴해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다시 그 푸른 교복을 입고 회색 바지에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고 모자를 쓰고 친구들이 기다리는 학교로 복귀를 하는 그 감격스러운 날 아침, 그 기분을 아세요? 모를 거예요. 잘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2년 동안 공장 생활하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 학교 바깥에서 매일 그런 하루하루가 긴박하고 아슬한 삶을 사는 게 복이에요? 학교 안에서 밋밋하고 지루하게 생활하는 게 복이에요? 밋밋하고 지루하게 생활하는 게 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바로 가나안의 삶을 얘기하는,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닙니다. 보통 가나안을 천국으로 자꾸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가 천국이 되려면 일단 죄가 없어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근데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전쟁부터 시작했어요. 계속 전쟁의 역사예요. 죄악의 역사고. 그럼 가나안이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 가는가를 연습하는 공간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수고하여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육체를 애굽에서 끌어내기는 했지만 그들 마음에 자리 잡은 애굽의 가치를 끌어내지 못했어요. 이걸 뽑아내는데 세월이 흘러야 되고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걸 어디서 연습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래서 총칼로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여 배우는 공간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다른 말로는 예수 아닙니까? 또 다른 말로는 호세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본받아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네가 수고하여. 이거는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지만은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몫이란 말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구원으로 피 흘린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거긴 일절 어떤 누룩도 개입돼서는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 네가 수고하여라는 말 속에 담아진 이 시대의 교회가 들어야 될 중요한 결론적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을 띄워주세요.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리고 결론은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도 구제를 하죠. 또 여타 종교에도 구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구제와 우리의 구제는 기본 기초 자체가 틀려요. 여타 종교에서는 휴머니즘 차원에서, 윤리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 객, 고아, 과부가 등장할까요? 이 세 종류 인생의 공통 분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아무 기반이 없어요. 둘째는 이분들은 누군가 도움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는 이 땅에 존립이 불가능했던 인성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구제를 한다는 것은 휴머니즘적 차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구제를 함으로써 메시지화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에게 똑같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고 함께 즐거워함으로써 여기에는 선교적 명령의 확대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레바논 팀이 도착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험한 데입니까? 먼 데입니까? 왜 우리가 여름, 겨울 두 달, 두 달, 넉 달을 그 많은 재정을 퍼부어가면서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까? 그 땅끝에 아직도 이 존립 기반이 없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소개했어요. 객, 고아, 과부. 영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그들에게 구제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야 되는 이 일은 사실상 선교적 명령을 하나님이 이 맥추절기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대들이 얻은 이 구원의 감격이 그대들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땅끝에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나그네가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오늘도 걸음을 쉬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도심의 교회들이 잊혀져가고 있는 이 맥주절기의 정신을, 의미를, 메시지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 3.1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 최종적인 이벤트의 날까지 맥주절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다시도다 나도로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듭시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노래 황폐 어렸던 이 땅 어디
잠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애굽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속속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순종하여 계속 잘라내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아직도 이 구월에 복된 즐거운 소식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가라 하신 땅 끝까지 이번 여름 선교를 통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또 한 가지는 레바논에 가 있는 시작된 이 선교의 모든 여정과 일정을 놓고 주여 한번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